다 함께 성경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자, 다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공과는 제54과 나누어진 나라라는 그런 제목의 공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하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구별시켰느냐?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과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것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부와 명예, 권력이 가장 극에 달하고 또 그것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갖기를 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구함을 듣고 그것이 주의 마음에 참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고 13절 보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하고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허락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냐? 13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것은 어디 안에서 허락된 그런 조건이었, 그 내용이었냐면 바로 그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즉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약속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실제로 솔로몬은 참으로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재물들 또는 지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위치들이 허락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자 허락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이웃 나라들과 아주 우호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솔로몬이 어떤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떤 부한 상태 아니면 평화의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말년에 자기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특별히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던가 아니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징계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왕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신앙, 자기 혼자만의 어떤 실패,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는 곧 모든 백성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공은 모든 백성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한 사람을 구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놓이게 된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부, 많은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볼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요. 남들만큼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요. 또 남들만큼 어떤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작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쯤은 잘못돼도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그것은 곧 우리 아이들까지도 잘못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맡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홀히 여기는 그것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왕된 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해 두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경고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읽었음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지혜로움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평화가 오래가자 그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일종의 연혼정책을 취했어요. 연혼정책.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로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통해서 그쪽 왕의 딸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정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어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얻게 된 왕비가 모두 몇 명이냐? 첩가잡에 1,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라고 그랬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성도 두고 말도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강대한 나라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솔로몬이 그러한 정책을 취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계획대로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는 훗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들이 빨리 드러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하기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죄가 천천히 드러나기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빨리 드러나고 그래서 빨리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천천히 드러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반드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도 드러나고 악한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자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여자 조심하라. 그런데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대표적인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잠언 2장 16절 잠언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그러면 17절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여기 벌써 그 결과까지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녀에게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로 빠져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진다. 이렇게 지혜롭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결국 그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 결과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생 때 TV 많이 보면 공부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TV 많이 봤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공부 열심히 안 하죠. 참 희한해요. 솔로몬은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정작 그는 거기에서 헤어나들 못하고 그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평가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왕으로 또한 기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 11장 보기 전에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게 스바 여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감탄을 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11장으로 넘어가니까 11장 1절 1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무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물론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겠지만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이방 여인을 연애하면 결국 그들의 행위까지도 본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자 이방 여인을 데려왔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1000명이나 되는 왕비들이요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 큰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과 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자그마하게 시작된 바로 그 죄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죄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이 죄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 발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발전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치르고자 했던 그 대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훨씬 더 멀리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요, 작은 죄부터 잡아야 됩니다. 작은 죄.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그마한 말씀, 그가 결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법한 바로 그 말씀을 어김에서부터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죠. 스바의 왕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 지혜가 그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부터 짓게 되는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서두르지 않아요. 마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야, 이제 마귀가 결코 어신도 못하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이제 됐다 싶으면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 틈을 마귀가 노립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거할 때 마귀는 근처에 얼씬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취했을 때조차도 솔로몬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강점, 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물들어갈 때 지혜와 총명은 점점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바로 그 틈을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잠시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얼마 동안 떠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자, 시편 44편 시편 44편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죄 가운데 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게 돼도 그 경고조차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13절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참으로 중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대마와 같이 말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든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붙들어주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잡은 바로 그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면에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당대에 가장 지혜롭고 당대에 가장 부하고 당대에 모든 평화를 누렸던 그 왕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대적자로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23절 23절 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잠잠하던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적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 외에 또 다른 대적자가 일어나죠. 거기다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까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죠. 결국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바로 그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도 바래서 연혼 정책을 취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그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서 떠나자마자 그가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게 돼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비록 솔로몬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심판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한 그 언약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살아생전에. 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평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국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십니다. 범죄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떤 형벌의 의미보다는 우리를 근실이 징계하시는 징계의 의미가 큰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를 돌아오게 하고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억하십시오.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거,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 잠자고 아침에 눈 뜨는 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다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자연스럽다 또는 무의식 중에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키우죠.